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컨대 이런 변화산 사건의 놀라운 이런 이적들은 많은 사람이 보면 어떨까요? 부활하신 모습만 해도 그렇죠. 부활하셔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면 어떻습니까? 승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것을 그 지켜보시면서 승천하면 얼마나 한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은 특별한 목적이 있고 특별한 선택된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도 열두 제자 전부를 데리고 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갔죠. 오늘 먼저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 같은 것을 다루는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도중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타모르포라고 되어 있어서 영어로는 메타모르포시스라고 번역을 하죠.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변화되는가, 메타모르포하는가. 로마서하고 고린도 에서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은 변형되셨다, 변모하셨다는 이게 사실은 원형을 회복하신 것이죠.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의 몸은 이런 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얼굴이셨다는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해같이 빛나는, 아니 해보다 더 빛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보면은 동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1장 16절을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원래 이 모습이었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몸으로 오셨다가 다시 그 얼굴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변화된 모습을 누군가는 예수님의 쌩얼이다 뭐 그런 말도 해요. 원래 이 모습이셨으니까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냐는 것이죠. 그것도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엘리야는 구약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선지자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율법과 예언,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두 분과 함께 정말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대화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고 그렇게 두려운 나머지 베드로가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말.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9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런데 오늘 33절로 가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한 거예요. 정말 럭시 빠진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안심을 시킵니다. 6절, 7절, 8절이에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거기 참 5절에 보면은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 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우리가 3장 17절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뒤에 한마디가 더 붙여 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 한마디 더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앞으로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선지자가 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은 이렇게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는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면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죠. 전에 들었던 것과 그리고 베드로를 아마 통해서 들었다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는 아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고 오늘 이 변화산 우리는 특히 이 산을 헬몬 산으로 추정하죠. 가장 높은 산이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높은 산에서 오늘 주님이 만난 이 모세와 엘리야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언제부터 작정하셨는지를 얼핏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죠. 자, 9절 10절 이합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긴 했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 초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 세 사람 모실 테니까 세 분을 모시고 여기서 살고 싶은 그런 순간적인 어쩌면 충동과도 같은 말을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크고 놀라운 영적 체험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체험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잘 압니다. 다음 단계 신앙, 더 큰 믿음, 더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가 옮겨가는데 이 신비한 체험, 영적 체험은 대단히 소중한 그런 경험이지만 그러나 이 경험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억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부활하고 나서 이 일을 얘기하지 그 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 신비 또 영적인 체험을 갈망한 나머지 계속해서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깊은 산, 뭐 어쩌면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메타모르포 이 단어를 가지고 수도원이 세워진 게 있어요. 그리스 북부에 올라가면은 깎아지른 절벽, 한 600m 정도 되는 그 절벽 위에다가 수도원을 짓고 작은 수도원 이름을 메타모르포라고 지어놓고 거기 몇 미터 안 되는 수도원들이 광주리를 타고 도로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평생 수도하면서 이렇게 변형되기를, 변화되기를, 변모되기를 갈망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험했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할 때 동일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우리의 변화는 동일한 변화. 이런 변화에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변화라는 것이죠.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형상이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이고 또한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그 얼굴이 뭐 해같이 빛나지는 않을지라도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얼굴이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그런 얘기는 서로 많이 듣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 이런 변형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짙은 어둠 속에 살지만은 너희는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향기를 전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고 다시 산으로 우리는 내려가야 한다. 그래서 그 발길을 돌려서 하산하는 길이죠. 그 꼭대기에 수도원을 짓고 평생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영적 체험, 신비한 영적 경험을 가지고 짙은 어둠에 깔려있는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기도의 장소에서도 그런 소중한 영적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또 반드시 떠나야 하고 곧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은 다시 삶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로 다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까닭은 침묵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소중한 영적 체험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 끝에 부활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실 것인지를, 아니 원형으로 회복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천국의 티저 영상과도 같지만, 이 짧은 예고편은 그러나 세상으로 내려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영적 체험이 강하게 주어지는 까닭은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무슨 결단으로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그 끝이 어떤지를 아는데 비록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런 영적 체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남다른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이르는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지만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도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비한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세례받으실 때 그런 음성을 들었고, 오늘 다시 고난을 가기에 앞서서 다시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신비한 일들을 경험케 함으로써 고난에 준비토록 하는 것, 십자가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드디어 메시아 됨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고백을 한 것이죠. 초막새설 짓자는 말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토록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다시 말라기에서 기록된 말라기 말씀을 들어서, 아니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그러면 언제 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끝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이 끝입니다만은 말라기 4장 5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 엘리야가 와야 하는가,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가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가 와서 돌이키라고 하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미리 예언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시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11절 이하를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가 이미 왔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아니지만은 엘리야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이미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역할을 다 했지만은 그는 사람들이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끝까지 그는 본인이 할 바를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감옥에 들어가서 과연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맞나 하는 시험에 잠시 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끝내 그는 믿음을,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곧 성경이 말하는 말라기에서 이미 예언된 다시 엘리야가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이 가야 할 그 고난은 세례 요한이 겪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야 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예수님이 겪어야 하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동일한 고난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뜻이죠. 누구에게나 우리는 다른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겪는 고난에 왜 내가 동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듯이 그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것이지, 나를 와서 도우소서, 당신들은 내 길에 동참하소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동일한 고난의 길을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오랫동안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누구는 잠시 고난의 길을 겪지만 순교자의 영광을 맛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평생 오랫도록 살면서도 힘든 시간과 힘든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걸어가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길은 산 정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임재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짙은 어둠 가운데 잠겨있는 세상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 밑에 내려가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지 못하는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평온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정말 강물 같은 기쁨이 흐릅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때로는 예수님 구속한 주만 보이고 세상은 오간 데가 없는 그런 깊은 정말 영적 황홀경에 빠지기도 합니까?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영적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체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기억이 주는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이 끝이 아니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동굴에서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환난과 고난이 어떤 것인지 어느 누구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많은 말씀과 은혜와 또한 개인적인 그런 체험들이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놀라운 믿음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질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라도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가장 평온하고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한 영적 체험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저도 변화된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걷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변화산에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겪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합당한 영적 체험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영적 체험만 기다린다면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질 것이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길이야말로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신비한 경험이 반복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뒤로하고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열두 제자 가운데 뽑혀서 올라갈 때만 해도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요한과 정말 야고보에게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영적 체험에 흥분할 수 있겠지만, 주님 특별히 그들이 져야 할 깊고 깊은 십자가의 고난의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 허락하시는 정말 신비한 경험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에 흥분하지 않고, 그 경험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그 놀라운 영적 체험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남겨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어떤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치닫는 이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도, 이 징조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무심하다면은 주님 우리가 눈먼 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조짐과 징조들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은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견디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에서 겪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비한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내고 주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고난의 길 완주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산 위에서 그 놀라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로 힘있게 걸어가기로 결단한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